예, 오늘 이제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아마 성경 가운데 가장 그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눈다면 1절과 2절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6절까지는 그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찾아오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9절까지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사울이 어떤 모습이 되었나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사울은 그 사도행전 7장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그때 이제 사람들이 돌을 쳤는데, 그 돌을 칠때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누구 발 앞에 두었는가 하면 그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우리 그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특별히 이제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9장 1절 말씀에도 사울은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를 찾아가는가 하면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2절 말씀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공문을 요청한 이유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 이제 예수님의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이제 사울은 그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절 앞부분에는 사울이 길을 갔고 다메섹 가까운 곳까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이제 사울은 그 초대 교회가 세워졌을 때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 그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두 개의 구절을 좀 먼저 보려고 하는데 우리 자막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이제 말씀을 보면 그 사울이 나중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지난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는 동료입니다. 나이가 비슷한 사람들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되고 나서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심히 박해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유는 내 동료들보다도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너무 열심이 많아서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 말씀 이제 우리 자막이 나올 텐데 이렇게 또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었다. 그리고 열심히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라고 바울은 이제 자신의 젊은 시절을 돌아보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전 사울의 모습은 먼저 좋은 신앙적 배경을 그는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는 남다른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에 대해서 남다른 열심을 가져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는 것으로 표현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특별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도행전 8장 3절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잔멸할세라는 단어가 아주 재밌는 단어입니다.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단어인가 하면, 혹시 그 시골에 계셨던 분들은 이제 논 밭이 있으면 정말 정성껏 그 밭을 가꾸었는데 불청객이 한 번씩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오는가 하면 야생 멧돼지가 찾아옵니다. 야생 멧돼지가 내려와서 그 밤 사이에 그렇게 가꾸었던, 정성껏 가꾼 농가 밭을 짓밟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야생 멧돼지가 그 열심히 가꾼 농가 밭을 짓밟고 망칠 때 그때 사용했던 단어가 잔멸할세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좋은 신앙적 배경도 가졌고 남다른 열심을 가져서 결국 뭐가 됐느냐, 하나님의 바친 교회를 발 짓밟고 망가뜨리는, 막 영적으로 야생 멧돼지와 같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사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3절 말씀부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찾아오셨는데, 먼저 이제 3절 중반에 보시면 다메섹 가까이 왔을 때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빛이 사울을 둘러 비추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4절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동일한 표현을 담고 있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사울이 이 장면을 묘사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로부터, 여기는 지금 구장에는 빛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자기를 둘러 비추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제 그 당당했던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소리를 듣습니다. 4절 중반부를 보시면 들음에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이제 사울은 듣게 됩니다. 여기 이제 사울아 사울, 우리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름을 두 번,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씩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신 사건이 나옵니다. 혹시 언젠 줄 생각이 나십니까? 언제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 이름을 두 번 이렇게 부르셨겠습니까? 이제 그 중에 한 번은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그 다음 어떤 사건이 나올까요? 시모나 시모나,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청했지만 나는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 밤에 그 베드로의 부인을 예고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모나 시모나. 그리고 또 한 번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는데 그때는 언젠가 하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언젠 줄 아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이제 나사로에게 두 명의 누이가 있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이제 언니였던 마르다는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마리아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열받아가지고, 아니 예수님 동생 보고 좀 한 소리 하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너무 많은 일 때문에 정신이 없구나.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예수님 이름을 두 번 부르실 때는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자신을 핍박했던 사울에게 찾아오셔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지금 사울은 누구를 박해했는가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왜 나를 박해하느냐. 성도님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해하는 것은 누구를 해하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만 알아도 교회와 성도들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가 대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울은 직감적으로 알았죠. 찾아오신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5절에 주여 큐리에, 과거 구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사용했던 호칭이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7절 말씀에는 네가 다메섹에 들어가면 너를 인도할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7절, 6절까지는 이 핍박자, 야생 멧돼지와 같이 하나님의 바친 초대교회 성도들을 짓밟고 멸하려고 했던 사울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는 빛으로 그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굴복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왜 네가 나를 핍박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반응입니다.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는 뭔가 지금 뭔가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눈은 떴는데 아마 그 빛의 영향 때문에 그는 아무것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어떻게 되었느냐?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사울이 예루살렘을 떠나 다메섹으로 갈 때 그가 생각했던 모습은 뭐죠? 자기가 앞장을 서는 겁니다. 자기가 앞장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는 것, 그것이 자기가 꿈꾸었던 모습인데,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울은 어떤 모습으로 다메섹에 들어가느냐?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사울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고 그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 말씀을 보시면 3일 동안 그는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습니다. 3일 동안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적지 않은 성경학자들은 이 사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먹지도 마시지도 보지도 못했던 이 3일의 시간을 누구와 조금 이렇게 비교를 하느냐?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셨던 3일의 시간과 좀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3일 동안 사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옛사람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사람으로 사울은 일어서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누구도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사울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야생 멧돼지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짓밟고 다녔던 사울이 그리스도의 포로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도로 그는 새롭게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것은 사울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이 사울의 이야기를 우리가 같이 읽으시면서 혹시 자기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기 이야기. 바울은 이렇게, 사울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혹시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 믿으신 분 계시나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인인 것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시면서 이 세상을 태어난 분이 계시는가요? 그런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그 삶의 어느 순간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모신 그 사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모태 신앙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마 차타가 공인하는 저도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열성당원.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서울에 가게 됐을 때, 그때 저는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예수, 교회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빼먹지 않고 다녔지만 예수님과 저 사이에는 어느 누구도 깨트릴 수 없는 두꺼운 벽이 예수님과 저를 갈라놓고 있다는 것을 그때 저는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의 지도를 받아서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열심히 묵상을 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묵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꺼운 벽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심히 말씀을 묵상했지만 저는 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데모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 전공 공부에 대한 그런 그 관심이 그냥 다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공부에 대해서는 자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폐인이 되다시피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봤지만 공부를 하지 못하니까 이제 밑바닥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대학교 2학년 한 11월 말, 그때 제가 신길동, 서울의 신길동에서 자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저는 그냥 이렇게, 그때가 중학기말을 얼마 앞두고 있었는데 그냥 폐인처럼 한 3일을 잠만 잤습니다. 눈을 뜨고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 이렇게 잠만 자는데, 한번 3일 동안 잠만 자보십시오. 사람이 진짜 미칩니다. 그래서 계속 잠만 자다가 나중에 한번 일어나서 책을 한 권 읽었는데 그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쓰여져 있었어요. 제가 바로 이 책을 던져버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저만큼 하나님 기다린 사람 있으면 나보라고 하십시오. 제가 최소한 지난 2년 동안 제 모든 것을 걸고 말씀과 기도에 헌신했는데 주님처를 만나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잠을 청했는데 너무 많이 자서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그 읽었던 말이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아요. 당신이 하나님을 기다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가 머리에서 떠나지 않으니까 자꾸 이제 마음에, 야, 그 재밌는 이야기다. 왜 재밌는 이야기인가 하면, 제가 지난 최소한 2년을 돌아볼 때 제 마음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거기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 와중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나는 이렇게 몸부림치는데 이 동안 하나님은 그러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셨나?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었는데 이 동안 하나님은 나를 위해 무엇을 해주셨나? 이것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서 그 책을 제가 읽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책을 읽어가다가, 이제 책은 제가 앤드류 머레이의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책이었는데 제일 마지막 챕터 쪽이었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어가다 보니까 성경 구절이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63장 16절과 17절인데 이제 17절을 그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뒤에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지금 이제 밑에 부분 보시면 나오죠.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제가 태어나고 성경을 그렇게 읽고 공부를 했지만 제가 처음 말씀을 읽다가 엉엉 울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여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타락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왜 우리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십니까? 그리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리고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은 왜 우리로 하여금 망할 길로 가게 하십니까? 바로 이것이 바로 제 영혼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었던 그 부르짖음의 내용이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가 그냥 엉엉 울게 되면서 바로 이것이 저의 부르짖음이었어요. 나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섬기고 싶은데,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하고 싶은데 왜 그렇게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마음을 굳어지게 하십니까? 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십니까? 왜 나는 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16절입니다. 그러다가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사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은 저를 이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어요. 여기 두 번이나 선지자가 강조합니다. 주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무슨 고백이 있느냐?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 그 야곱이 봤을 때 이거는 내 자식들이 아니다 이거죠. 내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했던 후손들의 모습이 아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은 우리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때 이제 제가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를 위해, 저를 향해서 모든 희망을 걸고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 저의 진짜 모습을 안다면 저를 모른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저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교회 선배들, 후배들, 친구들이 있는데 내 진짜 모습을 안다면 그들 역시도 나를 인정하지 아니할 겁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나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 아니라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내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 나를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만큼 저는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은 너희를 모른다고 할 만큼 그렇게 죄인이지만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죄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야, 내 부모는 너를 부끄러워하고 모른다 하고 함께 다니는 교회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도 네 진짜 모습 알면 모른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 순간이 제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기 어떤 사울에게 찾아왔던 것처럼 뭐 엄청난 빛, 그런 음성은 아니었지만 찾아오셨어요.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 모습이 어떻할지라도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때 제 마음 속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강,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룻밤 잠을 잤는데 하룻밤 잠을 자고 나면 약효가 떨어집니다. 약효가 떨어져서 아침 눈을 떴는데 기쁨은 온데간데 없고 걷잡을 수 없는 의심이 제 속에서 솟구쳐 올라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나같이 이런 어떤 부패한 인간을 어떻게 바로 부끄러워하시지 않을 수 있나? 하나님이 사랑의 눈이 머셔서 의와 거룩을 포기하셨는가? 이런 질문들이 제 속에서 솟구쳐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내가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한마디 하셨는데 나는 너를 볼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있다. 딱 한마디 해주셨어요. 나는 너를 볼 때 왜 부끄럽지 않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은 저를 보고 계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주신 게 뭔가 하면 저는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지만 저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완벽한 순종과 의로움의 삶,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그 안에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보실 때는 언제나 저를 둘러싸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저를 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이때가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주님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저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성도님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에게 이런 이야기가 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과 내가 처음 만났던 순간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과 처음 만났던 그 만남은 단순히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서 영성신학이라는 것을 공부했을 때 제가 깜짝 놀라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순간은 이례적인 경험이 아니라 우리의 남은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것은 한순간 처음 믿을 때만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평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야기하죠. 우리가 어려움에 빠지거나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장소,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글을 읽고 나서부터는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놓치지 않고 하려고 하는 게 뭐냐? 바로 대학교 2학년 겨울에 제가 주님을 만났던 그 신길동 자취방을 생각을 합니다. 그 자취방, 그리고 그 장소를 떠올리다 보면 거기에 맥없이 쓰러져 있던 저의 모습을 제가 보게 돼. 그리고 또 그 맥없이 쓰러져 있던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나는 너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네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너무너무 기뻐한다. 그 말씀을 제가 받고 그리고 거기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을 다시금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저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것은 무엇이죠? 바로 은혜입니다. 저는 제가 누군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것들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었지만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좋은 것들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때로는 우리가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다시금 그때 주님이 처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저를 떠올리게 돼. 그러면서 주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는 이렇게 실망하고 이렇게 절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런 저 자신이 하나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언제나 하나님은 제게 또 물으셔요. 그래, 나도 한 가지 물어보자. 너 그리스도 안에 있냐? 너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냐? 그렇게 주님이 질문을 하시면 제가 이빨을 깨물거라도 답변을 합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있고 주님 안에 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이제 하나님은 제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를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제 제가 일어났던 삶의 경험들을 가지면서 저는 지금도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 만물보다 더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이거는 제가 특별한 죄인이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들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였어요. 바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누구를 붙잡을 수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굳게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나 자신이 만물보다 그 심히 부패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 마치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그것이 저는 한국교회 가장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도 예외 없어요. 이 땅을 태어난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가 다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영혼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들의 삶에 어떤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넉넉하게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우리를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때리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걸고 우리 구원하셨는데 이 세상 어려움, 환난, 풍파 그것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저를 기뻐하시고 저는 주님의 아들이 되었고 딸이 되었고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을 줄을 제가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들, 구원의 감격과 그리고 그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영혼 속에 용솟음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